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의 뜻을 조금 받들어 해석하며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돌보심, 깨우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맑은 정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들으며, 읽으며 또 마음에 깨달으며 새기게 하여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소금이 먼저 나왔으니 소금과 빛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빛과 소금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서 익숙하게 말을 해서 제목을 어떻든 세상의 빛과 소금 혹은 소금과 빛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너희와 세상을 구별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겠죠. 제자들. 산상설교가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나오니, 물론 아주 주님이 전도사역의 초기지만은, 그러나 이미 경건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자 모여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본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제자들이죠. 말씀을 잘 좀 듣고 배우고 또 믿고 또 본받고 또 실천할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가 다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구별에, 너희와 구별된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그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려 하지도 않는 자들이지요. 세상하고 주님의 제자들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주의 제자들이 돼서 주의 말씀에 관심과 흥미를 좀 가지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려고도 하고 또 깨달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제자들, 제자들인 너희는 이 무지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뜻이죠.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짠맛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 방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짠맛인데 그것이 중요한 뜻이죠. 짠맛이. 소금은 모든 음식의 필수적인 그런 식재료라고 할지 조미료라고 할지 뭐라고 하는지 필수적인 것이죠. 만일 소금이 없다고 상상한다면, 그 상상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런 재료지만은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다 싱거워버리면 아예 이 싱거워서 맛이 없네 그럴 것입니다. 소금은 맛있는 음식에 필수적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양념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금으로 적절하게 간을 한 우리가 김치가 맛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할머니 손이라고 그러죠. 소금을 적당하게 간을 잘 하고 잘 할 때 맛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거 많이 없어도 아주 맛이 괜찮다. 적당해야 돼.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자, 소금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맛있는 음식에 필수적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 것은 건강과 피부에 안 좋지만 소금으로 적당하게 간을 한 음식은 좋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 먹는 얘기 하시는 건 물론 아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생의 맛. 여러분, 맛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맛은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맛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적당해야 돼. 인간이 무엇이냐?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몰라 그러면 그 맛이 없죠. 왜 사는데? 몰라. 그냥 사는 거야. 어제 일어났으니까 살고 오늘도 그냥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냥 산다. 아이고 참 맛없는 삶을 사시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 가치, 무엇이 또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치 없는 것인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분명할 때에 그럴 때 인생의 맛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모르는 삶을 우리는 허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허무한 삶은 맛없는 음식, 싱거운 음식, 너무 짠 음식이든지 싱거운 음식, 맛없는 음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세상에서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전도서 끝에 12장 13절인가 끝에 말했잖아요.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물을 길게 논하면서 아마 한 40번인지 서른 몇 번인지 허무하다, 헤벨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면서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콜이라는 말이지 전부다. 인간의 전부다. 그게 의미와 가치와 목적, 그거 없으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계명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이야말로 무미 건조한 삶이라고 할지 인간의 참뜻을 모르는 자기는 지금 재미있다고 살지 몰라도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헛살았다 깨닫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 서기 전에도 늘 허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 때 허전함으로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 경외함과 그 뜻을 행함. 그것을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쉽지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뭐예요? 물으면은 경건과 도덕성이요. 어떻게 하래? 성경이 말하는데 어디 있어요? 성경 도처에 있지만은 방금 말한 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어요. 대답할 수 있죠. 경건과 도덕성 그것이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도덕성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답해 보면은 알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삶을 사는지 맛없는 삶을 사시는지.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부패 방지입니다. 이것은 짠맛의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중요한 방법은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합니다. 소금으로 절여서 생선이 특별히 아주 대표적이죠. 생선을 그냥 놔두면 금방 부패되고 냄새가 안 좋고 그렇죠. 썩습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오래가고 소금으로 절여놔서 두고두고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음식물들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구나. 아, 참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소금이라는 게 진짜 참 좋은 거로구나. 예. 음식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회의 부패와 악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그들은 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모여 성경적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흩어져서도 성경 개인적으로 늘 읽으십시오. 밥 안 먹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밥 세 끼 꼭 찾아 드시듯이 성경을 한 끼라도 세 끼 드시면 더 좋지만 한 끼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밥 먹는 데 소비하는 것처럼 단 30분이라도 그것도 작은 시간이 아닌가요? 한 시간 읽으면 더 좋겠고 30분이라도 성경 읽기를 힘써보십시오. 또 주일 잘 지키고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오전에만 그저 한 20, 30분 혹은 30, 40분 설교 듣고 만족하지 말고 오후에도 또 새벽에도 11번 설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11번을 힘써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은 밥 잘 먹고 건강한 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좀 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으면 되지만은 열심히 읽는 사람은 더 사모함으로,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열심히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읽었는데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젊은 시절에 누가 성경을 좀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갈급함, 갈망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예, 그러겠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서 다 터득해서 능통, 정통, 달통하면 할렐루야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조금 바르게, 잘못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잘 해석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교훈을 받는 자들만 악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교훈대로 산다면 세상이 급격히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소금처럼 소금을 이 썩어지는 세상에 소금을 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런 사람이 처처에 있으면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사회 각계각층에 있으면 정치 세계에도 법조계에도 또 모든 각 방면에 예수님 진실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금 많이 치면 덜 부패하듯이 사회가 급격히 타락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변질되는 것을 누가 막으리?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도덕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도덕성을 지키는 자로.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일 그들이 짠맛, 곧 경건과 도덕성, 짠맛을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죄 마음대로 짓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지가 죄송합니다. 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 지으려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고 예비야 해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부모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훈하듯이 알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반듯하게 살아. 반듯하게 살아. 그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그 옳지 않은 곳이야. 거기 가지도 마. 그런 집에는 드나들지도 말고 그런 일은 하지도 말고 그런 음식은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래, 소금이 짜지 않은 거 뭐에다 쓰겠습니까? 짜지 않은 그거 다 쓸 데가 없죠. 소금은 짜야 아주 귀하게 우리가 다 음식할 때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경건과 도덕성을 상실한 교인들은 세상에 아무 유익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교회를 조금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교인들은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그 위치를 지켜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그것처럼 비난은 하지만은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중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기는 알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네들은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다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계명을 얘기하고 하면서 실제로 사는 거는 그들과 비슷하게 살면은 웃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저들이 볼 때는 아이고 쟤네들은 위선자예요, 웃기는 자.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렇게 하고 놀릴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짓밟아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것이에요. 14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등잔거리입니다. 사전에, 국어사전에 등경, 등잔거리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서 빛은 자주 설명하지만 빛은 지식, 지식이 우선 빛이고 의와 진실, 이런 도덕성, 의, 진실 같은 이런 것이 빛이고 기쁨과 행복, 잠언에도 시편에도 그런 편이죠. 어두움은 그 반대지만 빛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생명, 생명도 빛입니다. 그렇죠? 공동묘지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움은 무지와 무지, 지식이 없는 무지와 불의와 거짓, 이게 다 어두운 거죠. 도무지 밝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도 보통 단수가 높아서 그걸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습니다. 슬픔과 불행, 그리고 죽음은 어둡습니다. 죽음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표현됩니다. 어두운 세상.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고 인간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몰라. 그래요. 예. 세상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아느냐. 철학자들도 모르는데. 철학자들도 세계의 근원을, 알케를 그들은 몰라. 잘 몰라. 다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은 정답이 없어. 지식이 없고 의와 진실이 없고, 세상에 의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고 기쁨과 행복도 사실 없습니다. 막 웃고 재미있다 그러지만은 재미있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허전함이 찾아오고, 잠자리에 누울 때 허전함이 찾아오고,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면 다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죽음만 가득하다. 생명이 없고 죽음만 가득한 것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이 세상이다. 그렇죠. 공동묘지만 많아지고 점점 한 사람씩 태어나기도 하지만 자꾸 죽어. 태어나는 거는 좋은데, 생일 축하는 좋은데, 죽지 않으면 좋은데 자꾸 죽어. 안 죽는 사람 없이 다 죽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죽음의 골짜기, 공동묘지만 충만한 골짜기가 되는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고, 의와 진실이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고 진리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의도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그들에게 전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고 생명을 전달하는 생멸 전달자가 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잘 다 산동네 다 알잖아요. 제가 살던 수색에도 산동네가 있었는데 수색에 지금은 다 아파트가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산동네. 동네마다 다 산동네가 있죠. 좀 어려운 분들이 피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불편한 산까지 올라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산동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산동네 쳐다보듯이 다 압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 집사님이래. 집사님이래. 기독교는 은밀한 교훈을 주고받는 밀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종파들, 이단종파는 쉬쉬하고 이거는 절대로 요 노트 필기한 건 딱 여기 보관, 여기 갖고 나가면 안 돼. 다른 사람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이단종파들이 하는 것이 그렇죠. 신천지 같은 데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거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여기 다닌다고, 이 공부한다고, 이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절대로 알려주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단종파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밀교입니다. 예, 통일교에서도 그런 밀교 교훈이 있죠. 피가름의 교리 절대로 그 얘기는 외부에 발설되면 안 돼. 또 그런 거 있냐 그래도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런데 그 속에 그런 교리가 원리 강론 속에 그런 교묘한 교리가 있듯이 밀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다 공개된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모임도 공개되어 있고 아무나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고 여기 올 때 통제돼서 다 신분 증명하고 당신은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와 그거 없습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성도들은 사도시대로부터 교회로 모이며 성도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교회의 설교들과 교훈들은 다 공개되어 있고 성도들의 삶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는 공개된 산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예의 신뢰가 다 예. 저 사람을 보면 아 저게 좋은지 나쁜지 좋은 예나 나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사상적으로 이단적이고 심지어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은 기독교를 비방하지요. 공개적으로 똑똑한 지식인도 비난하고 또 무식한 자들도 비난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오해해서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또 진리의 지식의 차이 때문에 또한 기본적인 혹은 중요한 사상의 차이 때문에 부득이 상대를 비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겸손하게 이것도 이단과 차이죠. 이단들은 교만무쌍한 자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비평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무슨 뭐 이단종파들이 하듯이 법정에다가 매덕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비평만 해요. 상대방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또 그걸 인신공격적이게 막 그렇게 또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정도가 최고지. 정당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긍휼지심을 잃지 말고 진실하게 행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이 사랑이 없다든지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또 악하다 저 사람 참 악하구나 거짓되다든지 하는 평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유 저 사람 참 악하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 저 사람 받은 은혜가 많을 테인데 그렇게 아주 독하게 예, 교회를 비난해도 아주 독하게 비난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 참 불쌍한 영혼이네. 주께서는 특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주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자나 외로운 자나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잘 품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구제 행위를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율법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신약 성경도 강조하는, 교회가 일찍부터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말씨부터 곱게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씨도 곱게 해요. 아주 예의설이 있게, 예의 있게 그렇게 하지, 말을 거칠게 그렇게 저속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은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이 곱죠, 말이. 그래서 말을 붙여보면 말이 고운 사람이 있고 말이 곱지 못한 사람이 나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유치부에 속하는구나. 아, 죄송해요. 유치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도 착한 아이들이 있지만은 아직 철부지가 같이, 예, 그런 상태로구나.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한다는 말이죠. 자기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너희 모든 악독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악한 뜻이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도들은 이런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인자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나빠 가라 그러지 않고 일로 오너라, 나와 의논하자, 너 죄를 내가 용서하마, 이제는 바르게 참 살아라 하고 기회를 주시듯이 이렇게 살아라.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어디서 그런 걸 봅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쫓아버리면 끝나요. 너랑 나랑 끝이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죠.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 그런 모임을 갖지. 그러나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와서 어울리는 것이 교회니까 희한한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은혜로운 단체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와서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 보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라, 그게 사랑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복종과 사랑으로 가정의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고, 자식이 된 사람들은 자식 아닌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자녀고 모두가 다 또 부모는 다 물론 아니지만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무 소리만 꽥꽥 질러가지고 자녀들 마음 상하게만 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좀 참고 잘 타일러서 이치를 따져서 이건 이렇고 저런 것이 네가 이것은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쯤 얘기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그건 다 자식의 분복이고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보고 잘못되라고 교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부모가 나빠도 악해더라도 자식은 바로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종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들은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잘 따르고 또 주인은 종들에게 위협하고 큰 소리 내고 갑질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얼마나 종들이 힘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동행했던 의인 욥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기도 배부르게 먹게 했고 욥기 3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부자라 그런지 고기도 배불리 먹게. 좀 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와서 좀 아유 예, 오늘 좀 많이 음식했으니까 배부르게 좀 들고 가세요. 배부르게 먹이고 우거할 것이 없는 나그네에게 방도 제공하고 부잣집인가 보죠. 방이 많았나 봐요. 방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예, 거하다 가세요. 좀 가세요. 며칠 좀 묵어 가세요. 아, 몇 달도 괜찮습니다.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깨끗하고 선해야 하고 금전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선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 사람마다 다 몸도 약한 데가 있듯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마귀가 잘 보다가 틈이 있으면 그를 가당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훈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쉬운 교훈이지만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다. 아예 그래도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교훈이죠.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것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음식은 맛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맛.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참맛이 맛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인생에 살 맛이 없어. 나는 그냥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예. 기회만 되면 그래서 내가 자살하는 것이 죄만 아니라면 자살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삶은 없습니까? 예. 맛있는 삶, 아, 인생은 참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다. 맛이 있다. 경건과 도덕성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을 실천할 때에 그것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예, 교회에서 사회에서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아름다움과 참맛을 나타내어야 하겠고 또 소금은 부패도 방지한다. 그것은 성도는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의와 선과 진실을 지킴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잘 삶으로 도덕성의 마지막 수호자와 같이 삶으로써 세상이 급속히 부패되는 걸 좀 막게 된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세상은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명예심을 따라서 예, 돈을 따라서 욕심대로 그렇게 치달아서 삽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있으면 그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나라 평안하게 사는 나라 함부로 침공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그것은 안 돼. 당신이 침공할 권한이 뭐가 있는가. 남편이 힘이 센다고 아내를 한방 한 대 쥐어박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권한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성도가 그 중심을 잡을 때 경건과 도덕성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한다. 참맛을 인생의 참맛을 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나.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진실,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이 비유에서 주께서는 특히 우리의 선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지하고 의가 없고 진실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의 본을 보이라. 선한 삶의 본을 보이라. 그것을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한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기적이게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살아요. 그런 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요.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우리의 위치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실천해요. 그것이 빛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저 봐, 다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 말도 저렇게 곱게 하는 거 봐. 정직하잖아. 저 사람을 맡겨놓으면 정확해. 거짓말할 줄을 몰라. 정직한 사람이야. 그쯤 돼야 하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13장 5절 사랑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짠맛 맛이 있고 부패 방지를 하고 또 빛이 되라, 선한 삶을 살도록 힘쓰라. 주께서 교훈해 주셨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십시다. 구원 초청을 좀 해보십시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무지와 죄와 슬픔과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의 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어두움에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 주께로 나와서 구원 얻어서 이제 빛의 삶을 살도록 초청합니다. 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께로 오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모두들의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빛인 줄을 알고 그런 소금 같은 생활, 빛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